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제20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확정 지은 가운데 시 주석의 핵심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간지 인민일보는 24일 사설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단결 분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개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복잡하고 준엄한 국내외 환경에서 사명과 임무를 잘 짊어지고 새 위협을 창조하려면 강력한 지도 핵심과 지도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개의 확립이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뜻합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기구인 전국대표회의는 전국대표대회는 지난 22일 제20차 당대회 폐막일 당일 중국 공산당의 당헌에 해당하는 당장 개정안을 심의해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명기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3기가 출범하자 홍콩 증시가 24일 6% 이상 폭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홍콩 항셍지수는 전날보다 6.36% 떨어진 15,180.69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초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또 중국 위안화 가치도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예고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4일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작년 동기 대비 3.9%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차기 총리로 42세의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이 결정됐습니다. 수낙 전 장관은 이날 차기 보수당 대표 선거를 주관하는 보수당 평의원 모임 1922위원회에서 영국 보수당의 차기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은 집권당의 당수가 총리를 맡게 됐습니다. 인도 이민가정 출신인 수낙 전 장관은 이로써 비백인계 최초로 영국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앞서 수낙 전 장관은 보수당 내의 경선 경쟁자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경선을 포기함에 따라 보수당 내 단일 후보로 경선에 나섰습니다. 수낙 전 장관은 23일 총리 출마 선언에서 영국은 위대한 나라지만 우리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지펀드 사장 출신이기도 한 수낙 전 장관은 치솟는 에너지 물가와 식량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부터 영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1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외교를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본다면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또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징후가 의미 있는 외교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며 푸틴 대통령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에 설치한 친러 정권이 민병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2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지역 무콜라이우에 24일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 아파트 건물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이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북한 상선 한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북한 상선 한척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한국군이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은 북방 한계선 이북으로 물러났습니다. 한국군은 이 선박이 단순 월선이 아닌 침범을 한 것으로 보고 그 의도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군은 남측 함정이 해상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면서 방사포탄 10발을 위협 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전 5시 14분쯤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으로 10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상선 한 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한국군의 경보 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을 또다시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나토와 한국이 사이버 방어와 비확산 등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상선 한 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3시 42분경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은 북방 한계선 이북으로 물러났습니다. 한국군은 이 선박이 단순 월선이 아닌 침범으로 보고 의도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군은 남측 함정이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면서 방사포탄 10발을 위협 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전 5시 14분경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NL 북방 해상 완충구역으로 10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고 이는 한국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북한도 총참모부 발표를 통해 이를 시인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이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km 해상에서 아군 해상 군사분계선을 2.5에서 5km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 적정이 제기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서부전선 해안 방어부대들의 감시 및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출 때에 대한 지시를 하더라고 5시 15분 해상 적정 발생 수역 부근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해 적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24일 5시 15분 룡연군 일대에서 사격 방위 270도 방향으로 10발의 위협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에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 도발과 확성기 도발에 이어 해상 침범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적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군은 NN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딴 탄도미사일 방어에 이어 9.19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포사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을 또다시 대응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은 11년째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 FATF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또다시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 2020년 2월 이후 이란과 북한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이번 등급 부여가 당시 결정에 따른 것이란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발표한 성명이 이란과 북한의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체제의 최신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 고위험 국가에 대한 FATF의 대응 조치 촉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1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2020년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에는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각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대량 살상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비오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나토와 한국이 사이버 방어와 비확산 등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가 한국 대표부 설치를 승인한 것도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꼽았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20일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수출돼 나토의 동부전선 방어에 투입되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나토와 한국이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나토와 한국은 사이버 방어, 비확산, 대테러전 등 공통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앞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누차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잔인한 폭력 대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규범과 가치에 근거한 국제체제를 보존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함께해야 한다며 따라서 나토는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또 나토가 지난달 한국 대표부 설치를 승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나토와 한국 간 강력한 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나토는 지난달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관을 나토 한국 대표부로 지정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락한 바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잠재적 적성국인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최근 잇따라 한국산 무기와 방어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국 방산 기업들과 K2 전차, K9 자주포, A50 경공격기 등을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지난 19일에는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구매 조건 등을 담은 폴란드 군비청과 한국 방산 기업 한화 디펜스 간의 기본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부아시차크 장관은 천무를 나토의 동부전선 방어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아시차크 장관은 천무가 나토의 동부전선, 즉 폴란드 동부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이는 폴란드 안보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략자들이 폴란드나 나토 동맹의 어떤 나라도 침략할 생각을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괌에 전진 배치된 미공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21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항공기 4대가 보입니다. 앤더슨 기지 동쪽 지대의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 야외 계류장에 대기 중인 이들 항공기는 바로 직전인 16일자 위성사진에선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날 일제히 등장했습니다. 항공기의 외형이 B-1B 랜서의 두텁고 긴 동체와 닮았다는 점과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가 전날인 19일 B-1B 랜서의 괌 전개를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날 민간 위성에 포착된 항공기도 B-1B 랜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태평양 공군 사령부 공보실은 BOA에 사우스 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 소속 B-1B가 일상적인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인 B-1B 랜서는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B-1B 랜서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북한의 동해상 국제공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B-1B 랜서의 괌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 자산으로 B-1B 랜서를 꼽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B-1B 랜서가 언제까지 괌에 머물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펼칠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적 또는 경쟁자의 모든 영향력이나 침략을 억지, 저지, 지배하는 태평양 공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됐다면서도 폭격기 기동부대 활동은 일상적이며 어느 한 국가나 위협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괌 전개가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잠재적 도발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t's not uncommon for us to have bomber task forces which conduct operations around the world again for two reasons.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가 보유한 폭격기 기동부대가 전 세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라면서 하나는 우리가 전 세계 파트너들과 동맹국들을 지지할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든 국제적 작전을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B-1B 전략폭격기 괌 전개는 잠재적인 도발 억제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군은 24일부터 27일까지 서해에서 육군과 공군, 해양경찰, 미군 전력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비해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대규모 해상 실기동 훈련입니다. 이 훈련에는 해군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 초계기, 해상 작전 헬기 등이 동원됩니다.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와 미 공군의 A-10 등도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에서 미한 연합전력은 특수전 부대를 태우고 고속 침투하는 적의 공기 부양정 등을 신속하게 경멸하는 훈련과 국지도발 대응 등을 훈련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위성은 앞으로 3국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한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북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 문제에 대처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지난 20일 미한일 3국 연합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미한일 3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국방장관들이 올해 6월 회담에서 공동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 심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방위성과 자위대는 앞으로도 계속 3국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3국 협력이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 한국, 일본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야당 대표가 미한일 연합훈련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선 방위성이 논평할 입장이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3국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한일 3국의 연합훈련을 비판하면서 이를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칭했습니다. 한편 방위성 당국자는 최근 미한일 연합훈련이 동해가 아닌 일본 해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일본 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이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정부는 전 제외공관, 동북아 역사재단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화에 동해 표기 관련 오류 시정 및 국제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대응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미 해군 태평양함대는 지난달 26일에서 29일 실시된 미한 연합훈련 장소를 동해와 한반도 동쪽 수역으로 표기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 훈련에서는 한반도 동쪽 수역으로 이달 6일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 그리고 8일에는 일본과 한국 사이 수역으로 기재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한국 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한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또다시 유엔 무대에서 남북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미국의 대북 방송까지 비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연일 미국과 한국 등을 비난했던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이 이번엔 제4위원회에서 한국에 있는 유엔 사령부를 겨냥했습니다. 특별 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4위원회는 20일 정보를 주제로 한 토의를 진행했는데 김 서기관은 유엔사 관련 정보가 담긴 유엔 안내책자 UN 핸드북의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My delegation hold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ay due attention to and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fact that
김 서기관은 북한 대표단은 매년 갱신돼 발간되는 UN 핸드북이 한국에 있는 유엔사를 마치 유엔 안보리 산하 기구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사실에 국제사회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올바르게 이해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이름이 남용되고 있을 뿐 유엔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직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직 유엔 고위 관리들이 유엔사가 유엔의 부속 기관이 아니고 예산 지출의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엔 측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유엔사는 유엔 핸드북의 안보리 소개 항목에 약 두 페이지에 걸쳐 소개돼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지원한 미국의 지휘 아래 있는 국제 조직으로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18개 회원국 명단, 연락처 등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회의에서 유엔사를 문제 삼고 해체를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 서기관은 2018년 법률을 다루는 6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를 몬스터 라이크, 즉 괴물에 비유하며 당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분위기에 맞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서기관의 앞선 주장처럼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의 고위 인사들이 실제로 한국 내 유엔사가 유엔 산하 조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유엔사는 북한의 남침으로 촉발된 한국 전쟁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된 공식 조직입니다. 실제로 2018년 캐나다 군 출신인 웨인 에어 당시 유엔사 부사령관은 유엔사의 해체는 창설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날 김 서기관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김지황 참사관은 반박권을 요청해 북한 대표단의 발언은 허위 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The comment made by the DPRK delegation contains false information and all delegation would like to correct it.
그러면서 유엔 핸드북은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왔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유지 직무 수행을 위해 한국 내 유엔사를 공식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핸드북의 유엔사 관련 정보는 이런 사실에 기초하는 만큼 유엔사가 불법으로 창설되고 유엔 핸드북에 왜곡된 내용이 실려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거짓이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김인철 서기관도 이 같은 한국의 주장에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는데 한국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N command is a ghost-like entity which is nothing more than an illegal tool from its inception.
김 서기관은 유엔사는 처음부터 불법 도구에 지나지 않는 유령 같은 조직이라면서 유엔사는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미국이 유엔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관계는 유엔 회원국 모두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적 침략을 시작하도록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김참사관은 우리 모두가 진실을 아는 만큼 한국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놓고 논쟁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서 1950년 당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인철 서기관은 2차 반박권을 요청해 한국 대표가 방향을 잃은 것 같다며 유엔사가 유엔 산하 기구도 유엔의 예산이 집행되는 기관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김 서기관은 미국의 대북 방송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을 사례로 든 뒤 부패한 서구 문화를 퍼뜨리고 다른 나라의 사상과 문화, 전통, 관습을 모독하고 비방한다며 미국의 이런 행위는 주권 존중과 평등, 내정 불간섭 원칙을 규정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크게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북 방송을 비롯한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앞서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수석 부차관부는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이 미국의 우선 과제라며 대북 정보 전달은 북한 정권에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핵폐기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21일 VOA에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특히 북한 억류자 문제를 거론하는 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Talking about ensuring that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returned.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귀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한국 정부의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라는 평가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윤 정부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두 명의 가족을 만나 국민의 석방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2013년 붙잡힌 김정욱 씨를 비롯해 김국기, 최춘길 씨 등 선교사 3명과 북한을 탈출해 한국 국적자가 된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 등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가족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또 최근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20일 유엔 총회와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신종 코로나 방역에 따른 인도주의 상황 악화, 탈북민의 안전 문제 등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한국이 현재 유엔 총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한국의 변화는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Yes, I think North Korea will be very angered by that and they will respond.
북한은 매우 분노하고 독설로 대응하겠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유엔에서 언급한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각각의 이유로 서로 다른 대북 인권 접근법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obviously Moon Jae-in was focused on improving North-South relations.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분명히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하기 위해 인권 문제 제기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대화를 거부하는 데서 좌절을 느끼고 그 좌절감의 일부분을 인권 문제 제기로 나타내는 것 같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싫어하더라도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me, the UN is a good forum for talking, but fortunately, it's just talk.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유엔은 좋은 토론의 장이라며 남북 간의 공방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지상에서 군사적 상황이 더 큰 문제지만 현재까지 양측은 분명히 실질적인 충돌은 피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세이모어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끈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는 과거 핵 문제만으로도 북한을 상대하기 어려운데 인권 등 추가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이번에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came to believe that we would never have an agreement with the North that involved the
북한이 자국의 미래에서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 수립을 볼 수 없다면 핵 포기와 관련한 북한과의 합의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국민을 대하는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미북 간의 정상적인 관계도 결코 상상할 수 없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권 문제 제기가 단기적으로 대북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Whether it's a good idea for the South to put it on the table now.
전략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게 맞다고 믿지만 전술적으로는 지금 한국이 인권 문제를 대화 주제로 올리기 적절한 시기인지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디트라리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적절한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of 25 million people in the DPRK is an important issue.
북한 주민 2,500만 명의 인권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디트라리 전 차석 대표는 이 문제가 이미 오래전에 제기됐어야 했다며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 인권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은 만큼 어쩌면 지금이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인권운동 활동가 등 한국 내 탈북민들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흑색 선전이나 사이버 테러 등 방식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하나로 탈북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북한의 테러 위협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와 한국의 최정훈 북한 인민해방전선 대표 등 참석자들은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활동가 또는 북한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살해 협박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는 한국 내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과 민주화활동가들이라며 탈북 인권활동가들은 북한의 반인륜적인 인권 탄압 행위를 고발하고 독재 세습 체제를 흔드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방송인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2004년 방송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신변보호 경찰이 함께할 정도로 오랜 동안 위협을 받으며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06년 자유북한 방송 사무실 앞에 칼이 꽂힌 사람 모형의 인형으로 위협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지금도 김정은 정권은 노동당 특별 담화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최고 지도자와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자들을 제거하겠다는 공개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실린 내용과 똑같은 팩스와 그리고 뭐 헤아릴 수 없는 이메일 경고장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소위 테러 위협에 동조한 국내 좌파 세력의 책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조정을 받는 간첩들의 책정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김 대표는 또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해킹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한국 정보기관에서 사무실로 찾아와 이번 북한 자유주간 당시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서류 파일과 민간단체 대표들 사이의 온라인상 교류 내용 등이 모두 북한에 해킹당한 첩보를 통보하고 해당 컴퓨터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사이버부대 1219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종사자나 북한 인권운동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정보 탈취 활동을 하는 해킹 조직으로 탈북 인권 활동가들이 악성 파일을 내려받도록 유도하고 탈북민 인권 활동가들 간 갈등을 조성하기 위한 해킹 메일도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웅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카톡이나 문자 등 각종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해킹을 노린 메시지들을 접하는 게 일상적인 일이 됐을 정도로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이버부대 1219군 해킹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 관계망을 파악해 공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핸드폰 또는 PC에다가 이제 깔아서 거기 주소록 다 뽑아오고 오고 가는 메일을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면 우리 사회 인간 관계도가 나오는 거죠. 그걸 완성하면 굉장히 공작이 쉽거든요.
최정은 북한 인민해방전선 대표는 최근 자신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에 대한 북한 정찰총국의 암살지령 첩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신변보호 조치가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찰총국 암살자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암살을 한다는 그런 지령이 떨어진 걸 첩보를 국정원에서 얻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서울경찰청이다 얘기를 해서 24시간 신변 보호를 강화를 하라는 이런 업무 지시가 내려져 가지고 경찰들이 사무실 그리고 행사장, 집 뭐 이런 데를 계속 같이 다니고 있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탈북민 활동가들에 대해선 온라인 선전 매체들을 통해 이들에 대한 흑색 선전을 퍼뜨리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민 대표는 북한이 해외 활동가를 겨냥해 이들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을 동원해 험담을 담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인터넷 공간에 퍼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들이 무서히 죄를 짓고 도망간 인간 쓰레기들이라는 그런 것, 그리고 저들이 증언한 내용이 인권 증언이 다 가짜라는 내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아리랑이라든가 우리 민족끼리의 용어 자막까지 붙여서 내돌리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권활동하는 탈북자들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
일반 탈북민에 대한 북한의 은밀한 회유와 협박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정당인 남북통일당 대표이기도 한 최정훈 대표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내세워 북한 당국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회유 또는 협박하는 사례들이 종종 당에 접수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최근엔 포항에 사는 여성 탈북민으로부터 북한에 두고 온 21살 딸과 통화하면서 보위원으로부터 재입국을 종용받은 사례를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보이지돈이 전화기를 바꿔가지고 여기 지금 포항에 있는 여성한테 그 회유를 한 거죠. 딸이 미래가 창창한데 엄마 때문에 지금 앞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돌아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회유를 하더라는 거예요.
최 대표는 북한 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혐오를 퍼뜨리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데 활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 재입북한 탈북민들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한 다른 탈북민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공작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탈북해 한국에 왔다가 재입북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3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재차 탈북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재입북한 이유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그리워서 또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탈북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재옥 의원이 이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북한 국가보위성으로부터 한국 내 다른 탈북민들의 인적사항을 적어낼 것을 요구받았고 북한 당국은 이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탈북민들의 재입북을 협박 또는 회유하는 공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탈북민 활동가들은 북한 인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북한의 위협 행위에 노출된 탈북민에 대한 보호에 한국 정부가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딴 무력 시위 뒤 내부 결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만경 대혁명 학원과 노동당 중앙 간부 학교를 찾아 사상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딴 무력 시위 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 온실농장 준공식에 이어 12일에는 평양의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나흘 뒤인 16일 만경대혁명학원을 다시 방문했고 이튿날에는 노동당 중앙간부학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동 패턴 변화 배경에 중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16일 베이징에서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린 만큼 일단 무력 시위를 자제하고 내부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내부 행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상 교육입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만경대 혁명학원 기념행사에서 당에서 가장 탐해하고 비당적이고 비혁명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바늘 끝만큼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투쟁과 교양의 도수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만경대 혁명학원 방문에는 부인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7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에서는 비혁명적이고 비전투적인 태도, 무책임성과 보신주의, 형식주의, 제도주의, 관료주의, 부정부패와 요령주의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사상교육을 사회균열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비사회주의 행태가 상당히 커지고 정치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한의 노래나 드라마를 보는 행위 그리고 부정부패를 비사회주의로 간주해 처벌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 위원장이 직접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한 것은 이 문제가 당 간부들에게까지 확산됐다는 뜻이라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2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씨입니다.
간부들이 사실 그 조금 그래도 일리트충 아닙니까? 뭐 대학졸업 정도 이상의 그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현재와 지난 시기에 김정은 정권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가 했던 정책들이 불합리하다는 걸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식량난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12일 만경대 혁명학원 기념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띕니다. 삐쩍 마른 아이들 사이에서 혼자 살찐 김 위원장이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인과 보안원 등 유공자 자녀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인 만경대 혁명학원의 식량 사정이 이 정도라면 일반 학교는 더 심할 것이라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올해는 북한 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2차 년도입니다. 노동신문은 최근 5개년 계획의 목표란 제목의 기사에서 당 8차 대회가 밝힌 바와 같이 2025년 말에 2020년 수준보다 국내 총생산은 1.4배 이상, 인민소비품 생산은 1.3배 이상 장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총생산을 2020년에 비해 1.4배 증가시키려면 경제가 매년 7%가량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연 7%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의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대북 제재 이전에도 7% 성장한 적이 없는 북한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y can get the productivity growth that would be necessary.
장마당도 잘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북중 화물 열차는 지난 9월 26일 재개돼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의약품과 식량, 건자재 등이 북한에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럭을 통한 물자 반입이 안 되면 장마당은 정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탈북민 조충희 씨는 말했습니다.
안 가릴 때보다는 조금 이제 장마당이 활성화되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지금 신의주 쪽에서 화물 열차 다니는 것만 다녀가지고 안 되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8월 10일 방역전 승리를 선언하고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10월 초를 기해 북한 주민들은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일 평양에서는 국제 노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 TV를 보면 주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김일성 대학교에서도 마스크를 낀 학생들이 거리 두기를 한 상태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평양과 지방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9월 28일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국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심사는 북한의 7차 핵실험입니다.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두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미 압박에 나선 김 위원장이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후와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핵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도 18일 서울 관흥클럽 토론회에서 특정한 날짜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모든 조짐을 봤을 때 김정은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can't predict, but every indication is that that is the direction.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미국, 한국, 일본의 거센 외교적, 군사적 압박에 직면할 공산이 큽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보리 관련 안보리가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 북한의 사태 양호관계로 사실상 식물인간이 됐기 때문에 제재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정치적 카드를 썼을 때 이게 북한이 원하는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한미의 초강력 대응을 직면할지 이 불확실성이 사실은 북한의 딜레마인 거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현 단계에서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과연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아니면 한반도 긴장화의 길을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 15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도, 낮 15도, 양덕 아침 영하 1도, 낮 14도, 신의주 아침 2도, 낮 15도, 구성 아침 0도, 낮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12도, 강계 아침 영하 2도, 낮 14도, 희천 아침 영하 1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3도, 낮 15도, 개성 아침 2도, 낮 16도, 사리원 아침 1도, 낮 15도, 신계 아침 0도, 낮 1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6도, 낮 15도, 장전 아침 7도, 낮 14도, 평강 아침 1도, 낮 14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3도, 낮 15도, 장진 아침 영하 5도, 낮 8도, 청진 아침 2도, 낮 12도, 김책 아침 3도, 낮 1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4도, 낮 10도, 김영권 아침 영하 7도, 낮 9도, 삼지연 아침 영하 9도, 낮 7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 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0월 25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 쿠르디스탄주 출신인 22살 마흐사 아미니는 9월 13일 가족과 함께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마흐사는 가족과 함께 지하철을 빠져나오던 중 이른바 부적절한 히잡을 쓴 혐의로 테헤란에서 이른바 풍습경찰에 체포돼 보르자라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3일 뒤 그녀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아미니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가족은 아미니가 완벽한 건강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디 가에미 이란 인권사무총장은 아미니는 국가의 강제 히잡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는 이 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법을 가장해 그녀의 죽음과 여성들을 수십 년 동안 괴롭히고 구금하며 또 다른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쿠르디스탄주를 포함한 이란 전역의 수많은 도시에서 아미니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평화적인 시위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이란의 인권운동가 통신은 시위 상황에서 적어도 54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유엔은 아미니가 경찰 구금 중 사망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성명을 내고 마하 아미니는 오늘 살아있어야 한다며 대신 미국과 이란 국민들은 그녀를 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란 정부가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을 끝내고 평화적인 시위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기자회견에서 아미니의 죽음은 단순히 기본권을 행사하려는 여성이 이런 식으로 죽을 수 있다는 정권의 억압과 잔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란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는 자신들이 살고 싶어하는 사회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사태는 세계선언에 따른 어떤 국가의 의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같은 사태에 격렬하고 명백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이 제20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확정지은 가운데 시 주석의 핵심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간지 인민일보는 24일 사설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단결 분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개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복잡하고 준엄한 국내외 환경에서 사명과 임무를 잘 짊어지고 새 위협을 창조하려면 강력한 지도 핵심과 지도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개의 확립이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의 확립을 뜻합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기구인 전국대표대회는 지난 22일 제20차 당대회 폐막일 당일 중국 공산당의 당헌에 해당하는 당장 개정안을 침의해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명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23일 발표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시 주석과 함께 리창, 자이치, 딩쉐샹, 리시 등 시 주석의 최측근들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3기가 출범하자 홍콩 증시가 24일 6% 이상 폭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홍콩 항셍지수는 전날보다 6.36% 떨어진 15,180.69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초에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또 중국 위안화 가치도 2008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예고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4일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작년 동기 대비해 3.9%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4%였습니다. 또한 3분기 수출액은 달러 기준 지난해 같은 날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달보다 1.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영국 차기 총리로 42세의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이 결정됐습니다. 수낙 전 장관은 이날 차기 보수당 대표 선거를 주관하는 보수당 평의회 모임 1922위원회에서 영국 보수당의 차기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은 집권당의 당수가 총리 자리를 맡습니다. 인도계 이민가정 출신인 수낙 전 장관은 이로써 비백인계 최초로 영국의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앞서 수낙 전 장관은 보수당 내의 경선 경쟁자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경선을 포기함에 따라 보수당 내의 단일 후보로 경선에 나섰습니다. 수낙 전 장관은 23일 총리 출마 선언에서 영국은 위대한 나라이지만 우리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지펀드 사장 출신이기도 한 수낙 전 장관은 치솟는 에너지 물가와 식량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부터 영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1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외교를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본다면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또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징후가 의미 있는 외교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며 푸틴 대통령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에 설치한 친러 정권이 민병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2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지역 무콜라이우에 24일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 아파트 건물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상선 한 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한국군이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은 북방 한계선 이북으로 물러났습니다. 한국군은 이 선박이 단순 월선이 아니라 침범을 한 것으로 보고 그 의도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군은 남측 함정이 해상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면서 방사포탄 10발을 위협 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전 5시 14분쯤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10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고 이는 한국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